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살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 교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연상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연상되는 것,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교회에는 뾰족탑이 있어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교회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또 집에 방에 또 예배당에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의미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십자가가 굉장히 그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 된다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십자가 이렇게 보면 아 저거는 교회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고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그 의미,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정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십자가라는 그림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도라고 할때 길도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그 도는 나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발의 그 길이잖아요. 길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지금 능력이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십자가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능력 있게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없는 거는 왜 능력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은 많이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뭐 정말 자비롭게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이 믿어요. 많은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질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교회에 그 건물에다 달아놓는 그러한 그 어떤 모양의 장식품이 아니고 아무 데나 걸어놓는 벽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모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닌다든지 너상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형틀이에요. 처형당해주신 그분의 죽으신, 매달려 죽으신 그 형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고 뭐 고상하고 그렇게 막 사모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내가 처형되어야 될 그러한 형태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거기에 내가 못 박혔다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다들 아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못 박혔음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더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 그 일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 교회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그 너무나도 대형 교회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젊은 헌신자들을 그 키워가지고 정말 너도나도 복음 전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그 정말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들을 접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부터도 물론 여러 가지 교회의 흐름은 바뀌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를 전하느냐지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 헌신자들 또 단기 선교사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왔지? 뭐를 전하러 왔지? 말은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교회 다녀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복음 전하겠다고 잠자는 일본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왔는데 제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진 메시지와 그 사람들이 사는 삶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고가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니까 뭐 자기 잘났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영적 그 어떤 권세를 갖고 뭐 한다고 막 큰소리치는 게 없으니까 별로 깨닫지 못했고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 가니까는 한국의 그 교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누구보다도 높이 그 축복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금 부르신 자들로서의 그런 그 자신감이라 그럴까? 자긍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삶을 보니까 그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그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못 박혔고가 잘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곧 부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주들인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계속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계속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을 치고 울고 정말 그 감동함으로 눈물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단한 번도 제가 그 군중 속에서 바라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내가 거기 달렸다는 걸로 받아들였지, 단한 번도 제가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진들을 보고, 그러한 그림들을 봐도, 내가 거기 못 박혔다가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자체로는 제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 죽으심이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인생에 모든 죄를 위한 것이라는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그거는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 때는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제가 거기에 못 박힌 거를 안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예요.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나타내기 위한 거고, 예수님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더불어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형제들 간에서, 지체들 간에서, 교회에 그 성도들 간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으로는 고백되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더불어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 세례를 얘기할 때그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그 표적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는 내가 죄를 인해서 죽으심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하여야만 용서받고 씻음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스스로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또 다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합하여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일 우리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라는 만일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를 못하니까. 오직 부활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그냥이면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스스로 그냥 죽으면 다시 태어나 봤자 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육을 갖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청년도 그렇고 또 나사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생명이 조금 연장이 되고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습니다. 우리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는 거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지, 이거를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암담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평균 수명이 몇십 년더그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요, 몇십 년 전에 그 수명이 연장되기 몇십 년 전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정년퇴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에는 60이면 정년퇴직했어요. 그것이 조금 늘어서 65세면 정년퇴직하지만 지금 평균 수명이 70,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그 정년퇴직이 70, 8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노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고 하는 사람은 노인들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인들의 역할이었고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뭐 지금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지만 일본에는 노인 문제가 참큰 문제였어요. 병원에 60세 이상, 65세 이상 다 무료였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 젊은 사람은 점점 줄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떡해요? 나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도 조금씩은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럴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 점점 적어지고, 노인들 일도 못하고, 병원에는 자주 다녀야 되고, 힘은 없고, 그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특히 한국은 노인들이 그렇게 뭘까, 일한다기보다는 노인, 어르신은 뭐가 대접받고 있는 그러한 문화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노인들을 케어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금 열심히 내고 노인들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이 노인 되었을 때는 자기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죽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잘 죽는 복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쭉 지켜보면서, 아,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결국 잘 죽는 거구나. 그리고 잘 죽는다는 것이 삶의 결국 열매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죽고 싶다가 돼요. 왜냐하면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셨거든요. 분명히 그럴 상황 아닌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암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종기처럼 다 손으로 만져지게, 보여지게, 그렇게 암덩어리들이 머리부터 온몸에 그 퍼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왜 저렇게 사랑하는 아드님을 저렇게 살리세요 할 정도로 육체가, 아, 인간의 육체가 저런 거구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뼈와 가죽만 남아서 그랬는데도 그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본 거예요. 그렇게 살리우심을 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산다면 영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죽어가는 삶을 산게 아니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갖고 사는 자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 땅에서의 수고함을 다 끝냈는데, 너무나도 그 수고하심이 우리가 보기에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겹게 끝까지 열심히 살아주신 그 수고하심, 정말 수고함이에요, 삶이. 끝까지 가족들을,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그 감사의 말을 잃지 않으셨던 그것이, 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불어 장사되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님 모시고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 안 한다예요. 내가 내 몸을 내 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고, 내가 내 삶을 나의 삶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 자신이잖아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머물러서 정말 그 이어진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남들처럼 남편과 아이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갖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쫓아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말씀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저에게 서원하게끔 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쫓아서, 주님 쫓아서 가방 들고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꾼이 하나쯤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지요. 그 하나쯤이 저라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저는 멀미도 하지요. 체력도 약하지요. 또 환경적으로도 참 매이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주부고 또 노인 모신 딸이고 내 아이의 엄마요. 저는 가정 안에서만 하더라도 어떻게 정말 내 시간, 내 것이라는 그 개인적인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매일매일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 속에서 또 주님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게끔 하신 거예요. 식구가 다 같이 미국으로 올라가 했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일본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일본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의 사역을 돕고 남편의 살림을 돕고 또 미국에서는 부모를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게 하셨고 이민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또 한국하고 이어졌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 남편이 한국 교회에 연결이 돼서 선교사가 됨으로 인해서 제 교포인 남편보다 제가 한국어는 훨씬 더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일본에서의 남편의 사역뿐만 아니라 남편이 한국에 다니면서 한국 교회들, 한국 성도들과의 그러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을 제가 또 앞장서서 도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삼 한국 교회와도 이어지게 되고 한국의 성도들과도 교제를 갖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역을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저는 일본에서만 살겠어요. 나는 미국에서만 살겠어요. 나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만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어떻게 인도하시던, 제가 그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찬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였거든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제 뜻에 대해서는 제가 말안 해도 다 알고 계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단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고백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머리 박고 왔더니 지금에 이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던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빼앗긴 것 같지만,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머물러 가면서 정말 그 안정된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거기에서 열심을 다하고,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기 원했지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뭔가 그설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떠돌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주 바깥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고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우심과 인도하심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들을 이으셨고 거기에서 역사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담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상관없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다니던 어느 교단이던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말씀대로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게 맞니 안 맞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튀어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하늘이 열린 자리요.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거기에 주와 더불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왜냐하면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분이 내 주인이 된거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된걸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길인 거를 믿고,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인도하고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간격이 없고 담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뜻 따르고 하나님 뜻 따르고. 다른 거에 너무 알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원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 돼서 살았으면 하는 그한 가지가 저에게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뜻은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데 제가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해봤나 자식들을 귀찮아를 해봤나. 그런데 자식하고도 떨어져 살고, 남편하고도 떨어져 살고, 남편에게 가면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고, 자식들하고 있으면 남편하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이쪽도 돌보고, 저쪽도 돌보시고, 또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거를 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 일본과 미국과 지금 애들이 결혼해서 다 각기 분가했으니까 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몸 안에, 한 손바닥 안에, 한 눈동자 안에 너희들이 지금 같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믿게 하심으로써 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마음이 각각이요,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삶은 떨어져 있지만, 땅은 떨어져 있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 불러주신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 증거하는 거지 옆에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같은 게 아니고요.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도 같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 속에서 그런 갈등이 많아요.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의심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불신이 들어가면은 믿어야 될 것도 믿지 않고, 우리는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인디애나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디애나보다 샌프란시스코는 집값이나 생활비가 6배, 7배, 10배 가까이 하여튼 더 저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수입으로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훨씬 생활은 어렵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아기를 데리고, 네 아이를 데리고,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네 아이를 끌고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정해진 지한달 만에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뭐 제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저의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엄마를 혼자 두고서 제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유, 쟤네들이 어떻게 집을 팔고, 어떻게 저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저네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이사를 하지? 또 이사를 가서 어떻게 집을 찾고, 어떻게 또 가서 이삿짐을 풀고, 어떻게 다 하지? 사실 신경은 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사해서 새 직장을 간지 이제 한달 지났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 가기를 잘했냐? 새로운 직장은 어떠니? 네가 일할 만해? 그러고 했더니 지난주에 인디애나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갔었는데 자기 그 먼저 다니던 직장에 그 보스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만약에 자기가 그대로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라야 되는 그러한 지금 형편까지 회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옮기게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아는 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자꾸 미리 물어보고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내게 싫을 때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할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왜 일본에 안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 저를 남편하고 안 같이 있게 안 하세요?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가진 의문이고 가진 목소리예요. 그렇지만 저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고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제 안에 가득한데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 잘 아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셔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매일매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시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편하고 나 원하고 나 싫고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소욕과 우리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함 자체가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함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 감정이요, 자기의 아주 근시안적인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입니다. 전체적인 걸 볼 수 없고, 영원을 볼 수 없고, 앞에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사할 때, 좀 나중에 하지. 지금 애기 태어나서, 두 달도 안 됐는데, 그 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사할 생각을 하지? 연말인데, 연신데, 어떻게 그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오는 그곳에서 집을 팔고, 아니,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그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집을 갑자기 그 여섯 식구가 살 집을 구하며, 아파트만 하더라도 몇천불이라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사를 할래도 거기가 길이 지금 얼을 때니까 쉽지 않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좀 날이라도 풀리고 봄이라도 된다면 하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좀 몇 달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1월 중에 와라 해요. 1월 말까지는 이사해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가장 연말연시 바쁠 때 그냥 집도 팔지 못한 채 그걸 다 결정하고 전진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믿음이 참 단순합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예요. 저보다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심한데 너무나 그 소심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아이는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참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연습돼서 그런 걸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조롱조롱 내 아이를 낳기도 했고 자기가 직장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공부했기 때문에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도 사치하지 않고 정말 사는 거 주어진 가운데서 걔는 모자르지 않게 삽니다. 부부가 밖에 나가서 무슨 결혼기념일이다 생일이라고 해서 그 먹고 싶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둘이 한 접시 시켜서 나눠 먹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남을 많이 돕고 참 부유하게 사는 아이들입니다. 참 그 아이들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쩌려고 저러지 하는 게 걱정스러울 때도 많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는 걸 봅니다. 제 주위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무모하게도 보이고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어떡하려고 저러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하시는 거를 봐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 제 삶도 그럴 거예요.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본 일이 없고, 제 자식이나 제 삶을 위해서 뭐를 지켜서 그거를 위해서 쌓아둔 일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이제껏 인도해서 살려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살수 없는 제 체력을 매일매일 일으키셔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인디아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셋째는 대학 들어갈 때도 학교에 장학금을 위해서 300불을 홀더하라고 그러는 그 300불을 제가 주지 못했어요. 엄마 그거 안 하면은 그 장학금이 딴 사람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학 보내려면 보내실 거고 그 300불이 없어서 네가 장학금 못 받아서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네가 꼭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너한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살리는 것이 대학을 가야 되고 뭐가가 아니라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냐? 결국은 그거를 안 해주고 졸업식 날 고등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에게 서프라이즈로 주는 장학금을 대학 4년 동안 거를 받았고 또그이 동네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받았고 또그 300불 안 했어도 그 장학금이 홀드되고 그래서 걔가 정말 기숙사비 뭐 교과서 뭐할거 없이 남게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제가 돈 100불 한장안 주고 졸업하고 지가 박사학위 하러 갔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제가 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이들 중에 그렇게 키운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네가 학교 가야 되고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준 일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네가 축복받아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멘.
장애인이라도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또
아멘.
지능이 안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아이는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사회에서도 뭔가 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해주세요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부모 앞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일생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정말 밥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이 천막에서만 빠져나오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면 몇 달씩 기도하게 했고, 그래도 니들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맨발로 다닌 일이 있냐, 니들이 그래서 굶은 일이 있냐, 니들이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일이 있냐. 아니지 않냐. 그럼 됐지. 그러고서 키운 아이들인데,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으로 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따르고 삶이 다르다면은, 믿음이 삶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말씀이고, 십자가는 길이고, 십자가는 생명이 되고,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내 육체가,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함으로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세상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리지 못하고 내 삶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행복하게도 못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살면 살수록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데 도움을 줘요. 어떤 도움을 주냐? 정말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정말 세상은 치우쳤구나. 세상은 모순됐구나. 세상은 의의가 없구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구나. 세상은 정말로 악하구나. 아는 거예요. 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살수록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아멘.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거,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안 된다는 거에 못 박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우기고 가는지, 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16절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입니다. 이 아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고, 악인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원하시고 그거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다 하게 하시는 능력을 거기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믿음 안에서 있는 거는요,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인 새로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즉 옛것은 지나갔다. 바울이 나는 이제 인간적인 표준으로는 그 누구도 알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산다를 믿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를 믿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자기가 이롭다고 생각하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게 외모였어요. 그게 학식이었어요. 그게 물질이었어요. 그게 세상에서의 평가였어요. 그것이 뭐 학벌이 이렇고 뭐가 성격이 이렇고 그 사람의 집안이 이렇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거예요. 유익되다고 이롭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어리석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하는데 다 그게 뭐예요? 방해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영생 갖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만 되는 그런 더러운 나요, 그런 비천한 나요, 그런 병든 나요, 그러한 죄인인 나요, 그러한 악한 나요, 그 나의 육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건질 게 있고 아직도 잡을 게 있고 아직도 버리기 싫은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남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고 계속적으로 율법이랑 비춰보고 계속적으로 외모를 보고 계속적으로 사람의 판단,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오물처럼 여긴다. 왜? 다 썩고 다 치우치고 다 병들고 다 더럽혀져서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느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그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 안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즉,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이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의 정력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는 살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됐다고 네가 여기라.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너희들이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더 짓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니까 니들이 죄를 더하냐?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거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의 모든 그 몸을, 지체를, 자기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는지 그 내준 상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건데,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은혜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된다. 너희들이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성령을 줬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내 모든 그 육체와 정력이, 나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고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화평케 한 모든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한그 하나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누리지도 못해요. 계속 갈라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닌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아닌 사람, 계속해서 담을 쌓고 계속해서 갈라냅니다.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우리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을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말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열매인 거예요. 삶의 행위인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원함은 있으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그 성령이 하게 하심은 내가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힘을 통해서 장사됨을 통해서만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새 길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었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주 안에서의 그 화목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남을 통해서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새 길이 열렸고 새 삶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 십자가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내게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는 그 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못 박혀주신 하나님의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미 해주신, 베푸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믿으면 되는 일이에요. 나는 없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피 흘리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보다도 저희 남편을 저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돌보시고 더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다면 가요. 하나님 뿌리치고 갈 거예요. 제가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고 싶은 저의 원함이 있지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할 때는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여기시는 그들이기에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남편하고 내가 붙을 수가 없고 내 아들을 하면서 자식들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 누구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기대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만으로 족하니이다 하고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원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속에 자기가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내가,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를 믿는 거예요. 죽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고, 오늘 믿고, 이 순간에 믿고, 이 순간에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선포하며, 이 땅에서 전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증거하며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사는 삶의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 되시고 저희들의 길 되시고 저희들의 실체가 되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맛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